이번 주는 저희들이 교독에는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에서 안디옥 교회란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말씀들을 위하는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먼저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비난하였으며 베드로의 지혜로운 변론들은 무엇이며 변론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맥 속에서 보야만 대답이 가능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같은 선물은 무엇을 뜻하는가? 같은 선물은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는가? 마지막 질문은 19절부터 30절까지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살펴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 지난번에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고넬로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이죠. 그래서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그 소대장 이탈리아인입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한테 그 집에 들려서 그 고넬로와 그 고넬로 집 있는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방언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죠. 마치 사도행정 2장에 나오는 그 오순절 역사에 일어나는 성령의 감동에서 그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지난번 10장에서도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이제 순교를 통하죠. 순교를 통해가지고 8장에는 그 교회에, 초대교회에 핍박이 시작됐으며 그래서 빌립이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고 9장에서는 그 사울 또는 나중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그 기독교인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역사가 일어나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그 고넬로의 그 가정에 전도하는 그 고넬로의 가정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예수를 받아들여 이제 영접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먼저 오늘은 그 1절에서 그 18절까지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한테 자기의 그 이방인들의 그 사이에는 이러한 것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오는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 유대, 그 예루살렘이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으니까 형제들이, 주님만의 형제들,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들었더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아 이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하는 그 말씀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었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비난하는 것은 이게 다른 말은 비판해야 되는데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무엇을 비난했는가 보면 그것이 바로 3절이 나오죠. 이르되 너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함께 먹는 것이 금에 대해서 왜냐하면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 몸의 그 육체의 한 부분이 되므로 한 몸이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유대인들이 그들 믿기로 다른 하나님 믿지 않은 이방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 그와 같은 그 이후로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바리새인들한테 비난받은 경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세리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앉은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예수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며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과 함께 먹느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이라는 뜻으로 이방인들과 같이 먹는 것이 거기 때문에 비난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제 베드로가 그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했는데 이 내용을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데오빌로한테 그 편지를 보낸 자죠. 그래서 누가도 데오빌로한테 보내는 그 책이었고 사도행전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그 책인데 여기에서 데오빌로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탈리아의 높은 관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가카, 가카라겠죠.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이탈리아의 관료인 것처럼 가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 이방인의 높은 역량이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그 내용의 그 서책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도 데오빌로가 독자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무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 사역에 있고 누가는 사도행전 성령 역사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죠. 저자인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난번에 10장에서 그 쓴 그 내용을 그 고넬로의 그 가정에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이방인의 오순절 같은 그런 역사가 나온 그 내용을 5절부터 18절까지 다시 반복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이탈리아인 이방인들에게 확장되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므로 또다시 거기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 기도할 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요파 그 해변가에 있는 도시죠.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보자기에 내 귀에 하늘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기는 여기서 환상이란다. 하느님께서는 그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그 영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가 이 보이는 세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의 세계도 존재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계를 하느님께서 보여주기 위해서 환상이라는 또는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종종 사용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는 환상은 깬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깬 상태고 그 다음에 꿈이라는 것은 잠잔 상태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느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육체에 그 하느님 영을 사람들을 부어주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이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떻게 일어날 거니 이것도 예언되고 또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이렇게 퍼뜨려주는 것 이것도 그 예언에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의 젊은인들은 환상을 보고 이제 환상을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요엘서 2장 28절은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또 다른 말로 이제 환상이라고 이렇게 한국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이제 베드로가 그 보았는 그 환상이죠. 환상을 봤더니 거기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 기는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이들 것 중에서 보면은 각 그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정한 동물들이 나오죠. 또 들으니 소리 있은 내게 이르되 베드로에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그랬더니 8절에 잡아먹으라 했죠. 부정한 건 먹지 말라 했는데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가 일이 없나이다 하니 9절에 또 하늘 두 번째 소리 있은 내게 이르되 하느님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너가 속되도록 하지 말라. 그래서 구약에 분명히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한 동물에게 있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 그냥 속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이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고 난 깨어나니까 마침 세 사람이 이제 고넬료스께서 왕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내가 유숙한 집에서 있으나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가이사라에 그 고넬료가 있는 그 지역이죠. 이것도 이제 북쪽에 있는 해변가 도시인데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이제 여기 얘기합니다. 성령이 이제 꿈으로 보여주고 내게 명했다 하고 확신이죠.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신 성령님이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 여섯 형제도 여섯 형제는 할례를 받은 기독교인 즉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나 함께 가서 그 사람 집에 들어가니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고넬료가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시몬 베드로라 했죠. 왜냐하면 욥바 지역에 있는 거기가 이제 가죽을 만드는 집인데 그 주인 이름도 그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 시몬 주인이 아니라 베드로 시몬을 불러라 했죠. 그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가는 구원을 받을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님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 처음 우리에 하신 것 즉 오순절 때 성령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게 생각나노라. 이건 주님 말씀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성령님이 겨우쭈갖고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십니다. 부활의 신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부활하고 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에 계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7일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이 모신 거죠. 17절에 그러므로 하느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 우리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믿을 그 같은 선물로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느님 능히 맡겠느냐 하느님 대항할 수 없다. 이 같은 선물은 뭘 가리키냐? 사도행전 2장의 4절에 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당시는 유대인들이죠. 각각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 성령의 그 선물인 방언의 은사가 그 나오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는 이와 같은 것을 똑같이 받았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럼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이제 그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느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을 얻는 회개죠. 그 우리가 영생하면 자기가 믿지 않으면 그 불신을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 받는 말씀은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는 구원을 주는 그 말씀을 이제 받고 믿는 거죠. 주셨다 하느냐. 여기서 이들의 그 태도는 뭐냐 하면은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죠. 하느님이 일에 대한 자연스러운 바른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생기는데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 일로 일어나 스데반이 이제 제일 순교당하죠. 그때 이제 사울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가 사울이 결국 예수를 받아들인 거죠.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는 이제 그 섬이죠. 안디옥까지 이르러니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파한데 이때는 유대인들에게,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마치 미국에 우리 한인들 보면, 미국에 안에 장수는 유대가 적도 있었지만 한인들만 전한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은 그 헬라인들인데 유대인의 이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그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민족인 헬라인들한테, 헬라인들이니까 헬라 말을 해야 되겠죠. 히브리 말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해서 여기서 보면은 주님께서는 주님이 교회를 세우는 어떻게 했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 사랑하심 통해서 전하게 해서 그들의 구원을 주는 말씀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를 믿도록 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볼 수 있죠.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주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한다는 걸 볼 수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제 이와 같은 우리 역사는 지난 15년 동안은 바로 마찬가지죠. 결국 보면 우리 인간은 그때 외형적으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걸 느꼈죠. 하느님께서는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있죠.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느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느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죠. 근데 외형으로 아니라 하느님한테 의를 행하는 거, 의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겠다. 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요.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그게 하느님한테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한 사람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들은 요셉이라 사도를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란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쉽게 말하면 피스메이커,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둡니다. 그 밭을 전부 다 팔아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에 두어는 이와 같은 바나바였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 오늘 보면 권사라, 권사라는 이 그 직분이 맞는 것 같아요. 권위하는 자, encourage하고 comfort하고.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가 바울이 됐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울을 믿지를 못해요. 그때 중간에 그 사도들한테 소개시키는 겁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니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이건 다메섹 선상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이 다메섹 보고 그다음 아라비아 그 사매에 가서 이제 은혜 복음을 이제 하느님부터 직접 계시를 받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그래서 복음을 또 전하고 전하니라. 이게 이제 3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갔죠. 가가지고 이제 소개하고 난 뒤 예루살렘인 그 제자들과 대화하고 또 다른 그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이제 바울이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사울을 죽이려 했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가이사라는 이제 배 타는 데죠. 배 타는 데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우리 그 바울이가 태어난 장소고, 그게 헬라 문화에는 태어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그 가말리아에 가서 그 율법을 배우도록 했죠. 그래서 유대 율법을 배우는 그와 같은 현자가 바울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례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바울이 기독교인이 된 후에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은혜의 복음을 받고 3년이죠. 다수로 되건 다수의 몇 년을 묵냐? 그때 7년을 머뭅니다. 이제 그에 관한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21절에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 보면 또 나보다 먼저 된 사도 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갯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에 그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를 보지 못하였다. 그래 해놨죠.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아 지방에 이르렀으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다소에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절 볼게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 은혜를 보고, 이건 바나바죠, 기뻐하며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사람의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또 바나바는 건면하는, 항상 건면하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그들이 이제 주의 말씀 진정을 받고 주를 사랑하는 자로 계속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걸 볼 수 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사울이 이제,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헬라 도시 다소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가말리알 율법사로부터 히브리어 구약을 공부했죠.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 아주 적절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헬라 문화를 위하고 헬라어도 할 줄 알고, 그리고 또 그 구약을 다 통독했고, 안디옥은 그 당시 세 번째로 큰 도시죠. 제일 큰 도시가 로마고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도시고 또 동서를 잇는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동양과 서양은. 그래서 아주 그 영적으로 중요한 복음 전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지를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또 이용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바울을 또 준비시켰고 이와 같은 역사를 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한 자를 그 적지적지 이와 같은 것을 다양하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바나바와 바울이가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인종과 뭐 여러 문화와 이런 관계없이 전부 다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속에 한 몸이요, 그리고 하나의 성령이요, 주님이 바로 그 우리 모두의 머리이시다는 것.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선지자들은 아까도 얘기했죠, 미래를 예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현재에 적용되는 말씀을 펼치는 사람, 이 두 가지 기능인데, 오늘 본문은 미래에 대해서 일하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 여기에서는 성경에 말한 고린도 14장 3절입니다. 예언한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사람에는 그 교회 성도들이죠.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워야 되며, 건면하며,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 아프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이라 했죠. 이것이 바로 예언한 자죠. 목사들도 어떤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어떤 되게 아프고 이럴 때 성경 구절 속에서 그걸 통해서 위로하는 그런 개념. 그것도 그런 면의 예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가브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리하니라. 글라우디아가 이제 그 정권을 잡는 왕일 때, 로마 황제일 때, 기원후 41년에서 54년에, 즉 46년에 이런 흉년이 들어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즉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바울을 들으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 장로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그런데 자기가 생명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들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 자기의 그 바울의 그 강력한 그 희생, 주를 위하여 왜냐하면 주님 사랑이 있다. 이상과 그리고 바울의 삶이 아주 단순합니다. 심플리스틱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의 삶이 아주 검소합니다. 그래서 프로기아가티 이와 같은 삶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볼게요. 제자들은 주를 따르는 자들이죠.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절을 보내기는 이제 유대에 사는 그 교인들,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부조를 보내게. 힘대로라는 것은 뭔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자원한 자를 칭찬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인색함으로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라 했죠. 하느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리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라. 즐겁게 내는 그 자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로들한테 이제 그 부조를 보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 에나미를도 보면은 거의 이제 매주죠. 매주에 오렌지 카운티 지역들이 좀 잘 살아요. 리버사이드 카운티보다도 뭐 우리도 통계로 나와 있지만 거기에서 거기에 있는 그 성도들이 거의 매주에 한 박스씩 또 음식과 또 뭐 옷이라든지 또 심한 것들 뭐 시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그 우리가 그 가난한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누가 뭐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그들이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넘쳐서 이제 그 주 안에 그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라 했죠. 그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의 자기 능력대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다양한 역사들이 있죠. 역사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이름을 모르는 자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헬라 지역의 안디옥 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시켜가지고 또 그들을 또 구원이하게 해서 더욱더 주님께 모이들기를 힘쓴다. 또 주님 교회를 세우는 거죠. 힘쓰라고. 그리고 이제 사울이라는 게 7년 동안에 지금 다소에 거기에 있었는데 그를 다시 불러서 그동안에 사울이가 많은 그 헬라 그 문화의 그 배경과 그리고 또 가말리아에서 그 유대 구약을 아주 정통적으로 배운 것,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고 은혜 복음을 받은 자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게 하고 또 아가보라는 자가 와서 또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는, 건면하는, 에드파이하는 우리 가난한 그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는 이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그 아가페상의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넘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화 있을진데 외식하려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사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들 포커스는 뭔가 하면 서기관 바리사인과 이들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목적으로 그 자기의 어떤 그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거 육적인 것 그래서 이 포커스 교회에 한 사람을 얻는 거죠. 자기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와 저런 다른 방향을 항상 먼저 목적이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랑이 넘쳐서 이웃 사랑을 넘치는 이런 관계가 되었는데 이웃만 먼저 바라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죠.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란 뭡니까? 베드로의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죠. 그 믿음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주님께서 세운 이 반석 위에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뭔가 하면 그 믿음이죠. 주는 그리스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걸 해서 그 다음에 그 주를 사랑하고 말씀을 계속 그 알므로 인해서 그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음부의 근세에 이기지 못하다. 그러니까 첫째 포커스가 주님을 돼야 된다. 주님 되고 그러면 주님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 사랑이 되죠. 이래 할 때 여기에 따라서 그러한 사랑한 자들이 그걸 보고 계속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모여야 되는 거죠. 주님 모여야 그러니까 그 바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교인 하나를 이렇게 교인 하나 사람 그것만 해서 그리고 자기와 같은 그 외식하는 자로 만드는 그와 같은 패턴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의 답을 볼게요. 첫 번째는 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근데 여기에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보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죠. 무엇을 비난한다는 것은 3절에 나왔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함께 먹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비난했는데 거기에 대한 변론들은 무엇이냐. 변론의 핵심이 세 개가 있죠.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서 거기서 먹으라 했다는 것. 이게 한 번이고. 두 번째는 여섯 형제, 바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나와 함께 했다는 것과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다. 예수님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 또는 침례를 주나 너는 몇 날이 모레어 성령으로 세례를 줬다. 그것을 볼 수 있고 이 변론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떤가. 변론을 다 듣고 난 뒤에 조용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믿게 됐네.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돌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사랑.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들 듣는 자들이 주를 바라보고는 주를 보고 하는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태도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7절에 같은 선물은 뭔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그리스도의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같은 선물은 우리가 오순절 때 여러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는 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을 말하잖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여러 가지 그 방언의 은사가 성령의 그 선물,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물로서 이와 같은 방언하는 것을 선물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났다. 그 뜻이 되겠고 19절부터 30절까지 안디옥 교회의 다양한 사역들을 살펴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다양한 사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다양한 사역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핍박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핍박이라는 것 자체는 좀 안 좋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와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모르는 어떤 사람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제 이르다가 헬라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을 권위하는 권면하는 이와 같은 그 사역이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사울이 또 준비를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바나바와 같이 1년 동안에 그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교회가 날로 주님 양떼에 더해지는 주님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 가 또 와서 미래에 그 일어날 흉년을 예언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게 해서 또 우리가 그 형제들이나 부족한 자들, 필요한 자들한테 그 나눠주는 그 교회가 안 되고 그 한해 한정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와 결국 교회가 전체 하나의 교회라는 것 이와 같은 이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그 태도는 뭔가 하면은 항상 주님을 보고 사역을 해야지 어떤 사람을 보고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대표적 문제가 외식하는 그 시광 바리새인들이 한 교인 사람 하나하나를 보려고 해가지고 결국 자기와 같이 또 같이 또 지옥의 자식이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주님 보고 내가 리얼리 주를 사랑하니까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05장 함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